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둘째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사오니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심령 굽어 살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듣는 말씀이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앞에 나와사오니 듣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귀도 심령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말씀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 365페이지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5절은 건너뛰어서요.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어제 첫날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어려운 시간 사정 때문에 어제 참석하지 못하시고 아마 둘째 날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약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어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또 배우신 분들에게는 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고 또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았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놀랍고도 아주 간명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창조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죠.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발달된 여러 가지 과학, 고고학, 역사학, 학문 등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2700여 년 전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이 살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은 지구에만 삽니다. 아직 21세기 우주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공위성이 태양계 주변에 있는 9개의 별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지구 이외에 생명체가 산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700여 년 전에 이 지구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역시 이사야서 50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우리는 흑암의 하늘이 아니라 푸른 하늘로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우주 왕복선이 지구를 촬영해 오고 그 지구 주변의 하늘이 검다는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그 동요의 가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라고 하는 그 푸른 하늘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콜롬비아호가 지구에 착륙할 때 그 찍은 사진을 보면 놀랍게도 그 흑암의 하늘에 푸른 띠를 둘러놓았어요. 그게 바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존층을 펴놓으시고 굵은 배로 덮었다. 여러분이 보시는 광주 하늘에 무슨 굵은 배가 덮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지 않으면 읽으면서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말씀이죠. 식물과 동물도 우리의 먹이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도 다 식사하셨죠. 예, 식물성 음식, 동물성 음식, 또 광물성 음식. 광물성 음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안 마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이 지구상에 20만 가지 조건 가운데 19만 9,999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이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지 못합니다. 다른 별과 지구와의 차이점은 액체 상태의 물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별에도 기체 상태의 물이나 고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섭취가 안 되죠. 반드시 물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야 섭취가 됩니다.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나와 여러분의 먹이로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몸이 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시편 90편이나 전도서 3장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식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그 중에서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은 지금 온 세계 65억의 인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오늘 역사의 초기에 에덴 동산의 역사를 배우면서 살펴보기로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단 하루 말씀을 배웠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과학적으로도 이미 보이는 세계가 겨우 20% 가까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80% 가까이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강당 안에 있는 공기가 보이세요? 이 강당 안에 있는 공기가 보여서 공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기도 안 보이고 공기 가운데 있는 약 21%의 산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다고 철석같이 믿지요. 언제 배우시고요? 예, 초중고등학교, 초중학교 시절에 화학 시간에 배우고 21%라는 그 숫자 우리는 과학책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공기 가운데 21%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기만 했어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라면 자식 죽어서 우는 부모는 없겠죠. 다시 넣어줘버리면 되지 왜 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는 창조주의 법칙대로 아홉 달 동안 잉태해서 출산만 해주었는데도 한평생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했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야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호흡이지.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1분간에 17, 8번 지금 숨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숨쉰다는 자신도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1분 동안 몇 번 숨쉬고 계시는지 세고 계셔요? 그 호흡을 누가 관장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 1시간 전 또는 30분 전, 1시간 30분 전에 식사하신 그 음식물이 지금 위 안에서 열심히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근육도 전혀 내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온 몸에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호흡기관, 순환기관, 소화기관, 내 모든 근육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잘 배우셔서 하시는 것처럼 불수익은 내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불수익은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수익은이죠.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스톱하면 저는 강연의 도중에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제 저녁에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고?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내 위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고, 내 심장이 힘차게 박동해서 내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 편히 잠자리에 들어간 65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오늘 아침 새날의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수많은 사람이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 정말 새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겠어요? 보이지 않아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이치에 맞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제 저녁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어제 성경 공부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우리는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심지어 미신이나 맹신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위하여 우리는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계속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아니 겨우 7,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 우리 7, 8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얘기하셨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7, 80년 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왜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7, 80년 살다 죽는 목숨이 아닙니다. 7, 80년 사는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주보다 더 귀하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아주 흔히 부르는 유행가의 가사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그대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노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가 무엇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입니까? 새처럼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까?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바다를 헤엄칩니까? 잉어나 학이나 거북처럼 100년을 넘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영혼의 작용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우등상을 주겠다 그러면 우등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다운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우등상 준다 그래도 그건 받아서 못해.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이 정상적인 학생입니까? 예, 영생.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편에 영원한 멸망.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생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영생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 오늘 저녁도 계속해서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생의 상을 모든 분들이 받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째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점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점이 무엇인가? 첫째, 이미 예고드렸죠? 내일은 인생의 목적부터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각각 나름대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인가? 내가 정한 인생의 목적이 정말 참다운 목적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병 안 든 사람도 죽어요. 죽음의 의미와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왜 죽으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죽음 저편에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영생과 영멸을 이야기해주고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후세계를 증거해주는 이 성경책은 도대체 어떤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5천여 년 전에 이 지구에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화나 전설일까, 역사적 사실일까 하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 2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있으며라고 계속되는데 2절에서 멈추었어요. 있고 있으며를 계속 읽어가면 24번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되게 돌아가셔서 꼭 계속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전도서 3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기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기한 없다고 그랬으면 한 분도 안 오셨을 거예요. 딱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컵은 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컵도 기한이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없어요. 제가 실수로 오늘 저녁이라도 이 타일을 바닥에다 떨어뜨리면 박살나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컵은 목적이 뭡니까? 음료수를 담아서 마시는 거죠. 어제 저녁 목적 달성 많이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예,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통 평상시에 몇 배의 물을 마셨어요. 거의 두 컵을 다 마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안 마실 테니까 그래도 목적 달성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 컵 분명히 목적 달성했죠? 예. 제가 실수로 오늘 저녁 깨트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도 이 컵은 여한이 없을 거예요. 왜? 목적 달성하고 가니까. 아주 기분 나쁜 가정이지만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앉은 자리에서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또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젠지는 몰라요. 물론 장래가 구만리 같은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서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길게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어제 전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도 일찍 가시고, 고로롱 80이라는 말씀처럼 콜록콜록 하시고 아주 병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80을 넘게 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한 주간에 아까운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내 생명의 기한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기한 안에 달성하는 거예요. 기한이 끝난 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한과 목적을 동시에 한 절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목적은 반드시 기한 안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교회당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기한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 물어보죠. 집사님,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셔요? 그러면 대개 뭐라고 대답하시냐? 글쎄요, 믿음이 부족해서 죽어봐야 알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생전에 천국 갈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죽어보면 천국일까? 천국은 그렇게 죽어본 다음에 가 있으면 천국이고 안 가 있으면 지옥인 그런 것인가?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우리는 오늘 저녁 인생의 목적부터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답할 준비가 이제 되셨겠지요? 문제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가다 가는 것이라고 대답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명예를 얻어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가는 것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아주 천하에 이름을 얻는 명예를 떨치고 가고 싶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권력을 휘어잡아가지고 온 세계를 한번 좌지우지 흔들다 가야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인생을 즐기다. 죽는 날까지. 마치 쾌락의 인생이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거한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0년 8월 초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 강사님이 저를 향해서 물은 건 아니에요. 많은 청중을 향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 박사가 되는 거요? 이러는 거요. 완전히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10년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안 생겨서 포기하고 박사나 되자 세상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외국 유학 나갔다가 3개월 만에 들어와서 그 성경 강연에 참석했는데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혹시 누가 얘기해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출세, 명예, 권력, 쾌락. 우연히 박사가 처음 튀어나왔을 뿐이죠. 그러나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첫 번째 튀어나오게 한 그 말로 충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박사 학위를 받는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인가? 고개가 저어졌어요. 아니야. 그건 수단이지. 결코 목적일 수 없지.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세나 출세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건 수단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현대인의 비극은 무엇이냐? 인생의 수단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데부터서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된다. 저도 고개가 저어졌어요. 그럼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했던 것은 제가 그때 외국까지 나가서 철학 박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철학이 뭐 하는 학문입니까? 제가 그때까지 생각할 때는 철학은 인생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도 목적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박사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우스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자, 이 주인이 지금 시장에서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끌고 오고 있어요. 이 개가 아까 살 때 봤거든요. 주인이 만 원짜리들 여러 장 줘요. 그리고 자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아,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집에 가면 애완견으로 아주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집도 지어놨고 또 마실 우유도 있고 또 뼈다귀도 있을 거야.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 개를 산 목적이 애완견인지 아니면은 경비견인지 아니면 식용인지는 개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개를 사서 기르는 목적은 개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심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이 개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개주인 무엇 생각하고 있어요? 보신탕. 아, 이거 몇 달 기르다가 살찌면 된장 발라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개는 혼자 애완견으로서 온갖 사랑과 맛있는 것을 먹어가면서 살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기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와 여러분 돌아가실 때를 누가 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합니다.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어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말이 연이어서 나올까요?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물을 심고 뽑는 것을 말합니다. 벼를 심고 뽑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농부가 정합니다. 벼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 벼를 심었는데 누렇게 익어서 지금처럼 추수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뽑습니다. 뽑아서 탈곡해서 알곡은 쌀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던져버리거나 태워버리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이 땅에 심고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정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벼를 심는 목적과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정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짝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신약성경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놀랍게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된 농부를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농부를 그렇게 극존칭을 썼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심코 읽으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농부는 보통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농사를 짓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그랬는데 그 곡간은 천국 곡간을 말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마지막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기한이 없는 불이죠? 천하의 기한을 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한도 정하시지만 꺼지지 않는 불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수 있어요. 영멸의 세계, 영원한 불모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혀서 죽는 것으로 또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곳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누가 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광주 지역에 살게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시고 싶어서 나신 분 있으십니까? 김씨, 이씨, 박씨, 어떤 가문에 태어나시고 싶어서, 그것도 남자로, 여자로, 없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상고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소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같은 철학을 연구해도 어떤 철학자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철학자는 던져진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던져진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은 반드시 그 보내신 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이 컵의 목적을 컵이 정합니까? 컵을 만든 사람이 정합니까? 이 컵의 목적은 컵을 만든 사람이 정해요. 우리는 컵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묻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0년 전 벌써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8절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900년 전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라고 읽었다고 해서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우리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말은 이렇게 뒤돌아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다. Take care of.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읽으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에게 아는 친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성경 공부가 끝나시고 여러분들도 1900년 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말이 있습니다. 등에다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주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달콤한 홍당무 때문에. 이건 무엇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냐? 마치 이 말한테 물어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홍당무야말로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보니까 이 홍당무가 말 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마부가 말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게 앞에다 달아놨어요. 달콤한 냄새가 늘 말의 코를 자극하겠죠.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오직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인생. 자, 이 말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홍당무가 과연 우리 인생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세상을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고 어떤 시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그 행복을 향해서 쫓아가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방을 세우면서 몇날 며칠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는 하룻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고민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잠깐 잠깐 문득문득 스쳐갈 뿐이지 깊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행복한 사람들 순위를 조사했어요. 1위는 바닷가에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많아서 행복했다. 그런 사람은 1, 2, 3, 4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금전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세 망친 240억 원 복권. 미국에서 한 사람이 240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치생활 즐기다가 11년 만에 빚더미에 나앉았어요. 그런데 빚이 얼마나 되냐? 500만 달러. 대개 돌아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500만 달러 빚이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복권 열풍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죠. 또또, 로또. 은행에 가면 줄 서갖고 사가지고 행여나 당첨되었는가 하고 확인해보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복권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줄까요? 아마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야, 나는 240억 원까지도 필요 없다. 공 하나 떼어버리고 24억 원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보다 더 겸손한 분도 있어요. 야, 나는 24억도 너무 많아. 여기다 점 하나 짓고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카드 빚 갚고 살림 미션 할 텐데. 그렇게 또 겸손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현직 경찰관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수십억 원 복권을 받았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온데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어버렸어요. 외국으로 갔는지 국내에 있는지 친척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뭐 친척들이 좀 달라고 하면 주지 뭐,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평균 수명이 나와 있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57세래요. 저는 감사하게도 복권에 당첨 안 되어서 11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기사는 여러분이 사시는 로또 복권이나 또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을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놨어요. 그 복권 산 사람이 15번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적대요. 참고하십시오. 현금 1억여 원 지닌 미 구두쇠, 전기 난로까지 끄고 자다 동사. 이 사람은 또 복권 당첨된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조셉 히어시로 밝혀졌는데 한편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안이 너무 추워 외투를 껴입고 수색해야만 했는데 TV, 라디오 등 오락기구는 전혀 없이 백열전 등 하나만이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히어시의 침대 밑에는 약 1억 8천만 원의 현금으로 가득 찬 돈 상자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자, 무엇이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정하고 쫓아가는 인생 길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의 인생을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라고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한테는 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는고 30살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바심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50을 넘기신 분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살아있는 날수가 절반이 안 되거든요. 살아온 날수만큼 안 남아있기 시작하면 빨리 갑니다.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어느 미국 컴퓨터 회사에서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50초짜리 인생을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의 과정 속에 뜻하지 않는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특히 참 재앙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교통사고, 여러가지 오락시설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듣습니다. 3000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그 넓은 바다에 손바닥만한 그물을 치면 영락없이 고기가 걸립니다. 허공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어려서 새 그물을 치면 영락없이 참새가 거기 걸리거든요. 이와 같이 재앙이 홀연히 우리 눈앞에 임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교통사고와 암 환자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재앙은 임합니다. 얼마나 재앙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중국 경제성장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교통질서라든지 안전사고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그 중국 현장에서 찍은 아주 짤막한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건널목으로 정상적으로 잘 건너가고 있죠?
親子連れで賑わう中国上海の遊園地で回転ブランコが突然崩れ落ちた。 중국 베이징 시내의 고속도로를 횡단시키려던 남성이 車에 하네라れた.
예. 홀연히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앙이 임하면 안 죽을 장사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생이 죽는 이유는 병들어서 사고사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안 돌아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 죄의 그림자가 하나라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또 안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3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히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어린이들 사이에 어제 저녁 혼불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소문을 자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락없이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런 그 장례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영혼 없는 몸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육체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는 한자를 보면 이 몸을 나타내는 네모 안에다가 들입자를 쓰고 사람 인자를 쓰면 고기육자가 됩니다. 진정한 내 인격체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혼이 내 진정한 인격을 대표하죠. 나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사후 세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짤막하게 실감나게 써놓으신 말씀은 욥기 19장 26절입니다. 779페이지 욥기 19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가죽, 그러니까 꼭 피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 둘러싸여 있는 내 육체를 말하죠. 나의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가 썩어버렸는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진정한 나를 대표하는 인격은 육체가 아니란 것을 알고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머리, 내 가슴, 내 팔다리, 내 몸뚱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 몸뚱이의 소유자인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 그러면 몸뚱이가 나는 아니잖아요. 내 몸뚱이, 몸뚱이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바로 그 내 진정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저편에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죽음 저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도 있고 사후 세계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에서 방영했던 사후 세계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어떤 계기로 인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도구 기자도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원래 영혼의 문제라든지 더욱이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교통사고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1984년 11월,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차를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막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졸음운전을 하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피해 급회전을 한 차는 순식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0m 높이의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차가 튀어오르던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하얀 빗기둥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른 세계의 체험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후의 세계라든가 영혼의 존재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몇 사람을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체험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들을 임사체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후 세계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 침대 위에 이 성당 형광등 위에 이렇게 홍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허니. 그러면서 놀라운 센스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의사들이 이렇게 피를 닦아내던 거.
수술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분주히 움직였죠. 전 속으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모두 다 시간 낭비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어떻게 그 터널에 입구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터널이 있었는데 아주 편안한 곳이었죠.
리타는 광채가 나는 터널을 지나서 눈부시게 환한 노란 빛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솟구쳤어요. 제 위에 있던 천장에서 제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전 맙소사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침대 둘레에 쳐있던 커튼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상하고 놀라웠던 것은 각자의 성장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종교나 심지어는 국내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체험 속에서 매우 비슷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천장에서,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 있어. 이 허영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또한 마치 벽을 투시하듯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였다는 것.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이 죽음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체험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쁘지 않던 거. 나쁘지 않던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예. 우리 인생의 목적, 죽음 저편에 있는 세계까지 알려주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어떤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 기록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가운데 아주 요한복음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펴면 1절에서부터 막혀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읽어갑니까? 제가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요한복음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불행한 분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다시 자료화면에다 써가지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그때도 제가 이해 못해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등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요. 말씀 이코르 하나님. 그렇게는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줄도 모르고 말씀 이코르 하나님 그런 등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읽어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풀과 채소와 과목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창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를 히브리서 1장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구가 박살나보지 않고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는 지구가 어떻게 운전유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었느냐. 이제 이 비밀은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으면 보충해 줍니다.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 알 것은, 실은 어제 이 성경 기록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둘째 날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을 줄여서 간단히 경이라고 했고, 왜 성경을 모든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은 약 40%가 역사적 예언이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미리 써놓은 내용이 성경 전체의 40%.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댁에서 혼자 이 세상 인간이 쓴 학문의 책처럼 읽어서 이해가 잘 된다면 뭐하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불편하시게 황주교회당까지 오시라고 그랬겠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백독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당을 다니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구약 전체를 일독했을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읽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거듭난 이후에 1년에도 몇 독씩 합니다. 그게 아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되었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감동. 아주 간단한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성령 그러면 부흥회 때 가서 치마 벌리고 받으면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령이 뭐다냐고. 저는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아니, 장로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제가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데까지 설명해드리죠.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성스러울 성자, 신령 영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 말씀에 그 속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이 아니셔요.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도 영입니다. 사탄 마귀도 영입니다. 물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탄 마귀도 영이고 또 마귀들이 부리는 온갖 귀신들도 영이고 무수히 많은 영의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아주 성스러운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무슨 영이겠어요? 악령이죠. 에베소서 6장에 악의 영, 이 세상 신, 대적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보다 먼저 선지자, 성경을 맡아서 기록한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황당한 얘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켜갖고 사람의 뜻으로 기록하지 않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일국의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기자들이 받았었죠. 그 다음날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서 TV 뉴스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그걸 기자의 말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말이라고 합니까? 인간 대통령도 인간 기자를 기록하고 싶은 의욕을 생기게 해가지고 써서 글로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인간 대통령만도 못한 창조주를 여러분 만나시기 원해서 지금 와서 앉아 계십니까? 더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시골 할머니도요, 이웃집 총각을 감동시켜서 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손자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할머니가 까막눈이에요. 글을 못 써요. 손자가 일선에서 고생할 텐데 편지를 한 통 보내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이웃집 총각을 감동시키려면 고구마를 한 바가지 삶아가지고 가면 돼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딱 바구니를 보는 순간 총각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 아, 그냥 오시지 뭘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 감동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글을 모르니까 날 위해서 우리 손자한테 편지 한 통만 써주시오. 예, 부르십시오. 불러서 썼어요. 다 쓴 편지를 읽도 못해요, 이 할머니는. 어디 한번 읽어보소. 총각 읽어줍니다. 잘 썼네. 우체국에 가서 내 대신 좀 붙여주소.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붙였습니다. 일선에 있는 손자가 그 편지를 받아서 보면서 이웃집 총각이 보냈구나 그럽니까? 아닙니다. 할머니가 보내셨구나. 이 사랑스러운 편지를. 어쩌면 읽으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귀중한 시간을 사용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시골 할머니만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베드로 후서는 기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사야서는 기자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 이와 같이 기록된 이 성경 기록의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막간에 인류 역사를 시작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의 한 중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참 놀라운 것은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뭐 66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2007년이다라고 연대를 말할 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시는지 잘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구교를 다 합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연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Before Christ. 창세기, 구약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구약성경을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죠.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년, 아노 도미나이,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100년 채 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몇 년간의 시간이 사용되었을까요? 약 1600년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 가운데 1600년 걸려서 기록된 책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까요? 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몇 년 걸렸는지 다 공부해가지고 이미 발표한 거예요. 그걸 이제 새삼스럽게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미 뉴턴이 발표해놨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 사과나무 밑에 가서 앉았으면 어떻게 되죠? 예. 놀라운 것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BC 15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어떠한 기록이 나와있냐? 그보다 수천 년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수천 년 전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AD 100년이면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타날 온 세상을 한 나라와 같이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세계정부에 관한 내용,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666에 관한 기록,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이 1900년 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겁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은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약 40여 명. 그런데 어부, 학자, 농부, 의사, 장군, 왕 등 각각 신분이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상당한 학문적인 수준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때요? 1900년 전, 2700년 전 어부나 농부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전혀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쓰셨습니다. 기록 장소도 한 군데 모여 앉아서 제자들이 당신은 이거 맡아서 기록하시오, 나는 이것을 쓸 테니까 그렇게 나누어 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소아시아, 지중해의 반모성 등 당시에 전 세계라고 알려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기록 내용은 뭐냐?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성경책은 역사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역사책이냐?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어디에도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표지나 안 표지를 찾아봐서는 안 나와요. 보통 저자의 이름이 정가 근처에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내용을 페이지 페이지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강가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이런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을 3,800번 이상 구약의 약 2,000번 신약의 약 1,800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3,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 인간이 보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 아직 역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어떻게 하나님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한 시점에서 다 바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히스토리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인류의 역사책.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서. 좀 어렵다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어때요? 소시적의 러브레터 받아보셨어요? 한 통의 러브레터도 받아보지 못하신 삭막한 인생들이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인간이 보내준 러브레터를 한 통도 못 받았어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를 매일 저녁 2시간씩 읽어보고 있잖아요. 사랑의 편지는 한두 번 읽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읽고 집 뒤로 돌아가서도 읽고 소시적에 그랬던 기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번 주간에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성경 사본, 번역 언어, 판매 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사본이 가장 많은 책, 원본을 그대로 보고 베낀 책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 전집도 140여 권의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사본은 물경 6천여 권, 신약 성경 사본 5천여 권, 구약 성경 사본 1천여 권, 초기 교부들이 부분적으로 사본한 것까지 하면 약 7만 2천여 권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사해바다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947년, 그냥 AD 47년이 아닙니다.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본이 그렇게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사본 역사를 천년 앞당겼어요. 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AD 1004년에 기록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사본을 언제 발견했냐? 1947년에 발견했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끝나고도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고고학적 의미를 갖죠. 그 발견한 현지로 가겠습니다. 사해바다 부근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 두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찾으려고 동굴 안에다 돌멩이를 던져봤어요. 혹시 양이 그 안에 있으면 양 울음소리가 나올까 해서. 그런데 이런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항아리들이 있고 놀랍게도 그 항아리 속에 이렇게 양 가죽을 열다랗게 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사본에는 800여 점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아주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전혀 글자가 써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2000년 된 사본. 이해가 안 되죠? 양가죽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썩지 않고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을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글자까지 적외선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복원해냅니다. 이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사본을 그대로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예루살렘 박물관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이 사본만 전시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본이 그렇게 고고학적 가치가 있냐?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졌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이 이사야서 사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권이 발견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더서를 제외한 38권의 사본이 이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 현장을 비디오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해변의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유적지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사본의 역사를 무려 천년이나 앞당긴 고대 성경책들이 발견된 그러한 장소이고 신약시대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광야변의 유적입니다. 자, 이곳에서 내려보는 그런 사해 정말 장관이죠.
이곳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특수 계측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1년 중에 이곳의 평균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20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양가죽으로 만든 성경의 두루마리가 하나도 썩지 않게 보존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를 알아보려는 그러한 실험 장소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안에는 사해 사본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이 사본의 그 보관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에 나오는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가죽에다가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둥글게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은 지하에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하는 지하 보관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가 바로 이 구약 성경책의 각 사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구약 성서의 역사를 천년이나 앞당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1947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옛날에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겁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성경책 자체는 서기 1004년에 기록됐고 오늘날 러시아의 옛날에 이제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습니다만 생페테르스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그 박물관에 소장된 레닌그라드 코덱스, 즉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서기 1004년에 기록된 것이 구약성서 최고 오래된 것이에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성서 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에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를 천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번역된 언어의 수를 보면 또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성경 지구촌 2377개어로 번역.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지 아마 모르고 계시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약 6500여 개의 말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가 없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237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면 이 지구상에 번역할 수 있는 언어로는 약 98%가 번역되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에 갈 가능성은 2%밖에 없죠. 또 놀라운 것은 불경, 뭐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경은 약 세계 40여 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경은 2377개 언어로. 무슨 나라가 200여 개국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을까? 바로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만 가도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바로 그 이웃나라 인도로 건너가게 되면 300개 민족 이상이 서로 다른 또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또 판매 부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넘게 팔려서 한국 넘버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도 성경입니다. 숱한 역경 헤쳐 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장 그에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그런데 타이틀이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예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를 발표할 때 성경책은 빼고 발표합니다.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 또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눈 떠가지고 뭐 영감님이 썼단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어서 2000년 전 사본이 1947년에 발견되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약 다섯 가지 있고 제가 그 방법으로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제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법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성경에는 40%가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실제로 모세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증거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납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역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미래의 역사는 그렇게 성취될 가능성을 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래의 역사가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저녁 시작하는 부분까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언과 성취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의 시작, 인간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마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다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교회당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우리 누나한테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동산이래요. 천도 복숭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복숭을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먹기 싫은지 먹다가 복숭씨가 목에 걸렸대요. 그래서 남자는 목에 복숭씨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리고 또 우리 누나가 친절하게 나보다 목을 만져보래요. 제 목에도 복숭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런 신화나 전설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 교회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성경의 얘기가 나오면 아, 천도복숭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당을 10년 동안 다녔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일까?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일까?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입증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3페이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로 건너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고 모세 선지자는 기록해놨고 그 네 강의 이름이 차근차근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강의 이름을 따라갔을까요? 어떤 지역을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어떤 강이 흘렀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자, 에덴 동산은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일까? 바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위치로 갑니다. 월간과 92년 12월호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배우셨죠? 예, 바로 이 중동지방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페르시아만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이 지역 확대하겠습니다.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이 지역. 이 두 강 사이에 길쭉한 이 땅을 옛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도 되고 또 길쭉에서 초승달 지역, 생긴 것이 초승달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히떼겔이란 강도 없고 유브라데라는 강도 없는데 유브라데하고 유프라테스는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혹시 유브라데는 넷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티그리스는 히떼겔이라는 여기 셋째 강의 이름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이렇게 강의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히떼겔은 구약 성경은 제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히떼겔, 그리스 말로는 티그리스. 영어 성경 책에는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중국어 성경에는 띠거리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어로 발음으로 읽으면. 예. 여기 나와 있는 유프라테스도 그리스 말로는 유프라테스. 히브리 말로는 유브라데. 발음이 약간 다르죠. 티그리스가 과연 히떼겔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도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91년 8월 달에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 쿠르나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이라크를 찾아가서 현지에서 사진을 찍고 르포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 확대해 보면 셋째 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강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떼겔은 오늘날 티그리스강으로 불린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죠.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나라는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운 아시리아. 분명히 아시리아 동편으로 이 티그리스강은 흐르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우리는 지금 셋째 강, 넷째 강밖에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첫째 강, 둘째 강은 어디 가버렸을까? 땅속에 묻혀있는 강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콜롬비아 호가 고대 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인공위성에서 레이더 촬영을 하면 물이 덮여있지 않는 땅은 땅속 5m까지 촬영이 돼요. 그 사진을 통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첫째 강과 둘째 강도 찾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인공위성에서 발견한 강에 관한 내용을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래구름과 모래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타실리 나제르는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명에서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은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변형이 잘 되는 사암층에서 강물이 만든 깊은 계곡들을 확인하고서는 이 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부터 6천년에서 2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벽화에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의 그림에 나타난 낙타는 오늘날의 사막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그보다 전에는 암소와 황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키웠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소들을 그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같은 시기의 그림에서 일상생활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집 주위에서 쉬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곡식을 찢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보다
뭐 시간 관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막이고 아주 황막한 광야이지만 큰 강이 흘렀던 흔적을 이미 발견할 수 있고 수천 년 전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벽화가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첫째 강과 둘째 강이 지하에서 발견될까요? 놀랍게도 구약성경 에스겔 31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보시겠습니다. 1199페이지 에스겔 31장 16절부터 앞부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에덴 동산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울창했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대요. 어때요? 그런 울창했던 숲이 지하로 내려갈 때 그 숲 속에 살고 있던 동물은 안 내려갔을까요?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나는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페르시아만 유역입니다. 이건 원유 수출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66%가 납니다. 거기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던 에덴 동산이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하에서 모래가 변해서 석유가 된다고 배웠습니까? 아니죠. 큰 식물이나 동물이 지하에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날 원유로 분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을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특히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많은 나무 가운데 나무의 이름이 두 가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당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최초의 금지 명령을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도록 권유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반드시 죄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이유는 심판으로 지하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속에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혈액형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간접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제일 처음에 짓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창조주의 말을 불순종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첫 번째 죄를 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이 역사를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시대가 창세기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페이지 9절부터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13절 말씀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5천여 년 전에도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 살던 시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사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면 광주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에 잠긴 결과로 22절, 7장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다 죽여버리시면 물론 죽는 생명도 안타깝지만 가장 실패하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처럼 실패가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시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다 쓸어버리셨냐?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6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시게도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라고 하는 배를 만들으라고 그 설계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4년제 대학 조선공학과에서 배의 설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배의 설계도는 창세기 6장에 나온다 그렇게 배웁니다. 방주, 한글로 방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네모난 배. 그런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여기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규빗.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오래전에 중동지방에서 사용했던 단위인데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대략 45에서 47cm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45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못 될 수도 있죠. 좀 긴 사람은 47이 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 지수대로 하면 약 300규빗이라면 140m,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40m 정도 되는 길이의 배를 만들어라. 길이가 140m에 거기 폭과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요즘 상선으로 계산하면 약 1만 5천 톤급 상선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 잠실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길이가 긴 네모난 배를 그것도 잔나무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으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8절부터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 방주에 보존하도록 노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 꼭대기도 다 덮어버린 그 홍수 속에서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연장은 되겠죠. 그러나 물이 빠지고 방주가 머물고 그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그 방주에 보존한 종류대로 종류대로 생명이 육지 밖에 나와서 생활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은 이렇게 그 방주가 머무는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8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머무른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로 시작되었는데 죄가 세상에 가득 찬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일까? 신화나 전설일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사건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일까? 그런 의심이 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라랏산의 위치와 지금도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있을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데 아라랏산의 위치가 지구상의 어디이며 그곳에 가면 방주가 머물렀던 어떤 유적이나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두 번째, 40일간 물이 쏟아졌다는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쏟아졌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온 세상에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가고 지금 광주광역시에만도 15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인간 수명 900살 이상 가능한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은 930살을 사시고 969살까지 산 사람 소개되어 있습니다. 900살이 훨씬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무슨 실수요? 그랬더니 공을 하나 더 쳐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분에게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90살밖에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 문간용이를 9000살까지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9000살 살아가고 무엇이다 쓰겠어요? 그래서 안 살게 하실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다고 전제를 하지 말든지 90살밖에 못 살게 하시는 분으로 한정을 하지 말든지 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이길래 암수 한 쌍씩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담을 수 있었을까? 의문은 이 다섯 가지만 있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저녁 여러분들 귀가 시간을 단축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냐 역사적 사건이냐는 이 의문뿐만 아니라 모든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의문을 다 밝혀서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두 가지 직접 증거만 있으면 돼요. 직접 증거. 아라랏산이 지구상에 있고 지금도 그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머물렀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화나 전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죠. 물론 많은 간접 증거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낮 시간에 찾아오십시오. 저희 광주교회 30명 전도인이 이 노트북으로 가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증거,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방주의 흔적이 있는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건 국민일보 후원팀이 2002년 9월 달에 찍은 아라랏산 사진입니다. 방주 머무르던 산 기슭엔 쓸쓸한 정적만이, 신문사진이라 별로 선명하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카메라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아래는 완전히 봄 기운이 완연한데 꼭대기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높은 산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가 이 산이 있냐? 바로 터키, 바로 이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이 소련과 국경에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고 여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소련 안에 있는 15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아라랏산 5165m, 상당히 높은 산이죠.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신문에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상당히 단정적인 기사지요.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둘러. 탐험이 시작되게 된 것은 탐험가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 또 인공에서 찍은 사진,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린이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년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랏산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요? 이게 신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정확하게 기사를 써야지요. 뭐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렇게 못 쓰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래요. 이분도 성경 강연에 다음에 초대해야겠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특히 이 유명한 프랑스의 실업가이자 탐험가, 1955년 7월 6일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낭드 나바라 씨는 아라랏산 빙하의 얼음더미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여기서 그는 노아의 방주에서 떨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나무토막을 발견한 것이다. 자기 10대 아들과 둘이 같이 가서 이 나무토막을 1m 50짜리를 짊어지고 오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사진 한 카프 찍고 있어요. 꼭 폼이 나바라 그런 폼이죠. 이 사람 이름이 나바라라니까요. 그리고 이 나무토막을 미국에 있는 세 군데 연구소에 보내서 답을 얻었어요.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재료는 잣나무이고 시대는 노아의 홍수시대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 미국 뉴저지에서 노아의 홍수사건에 관한 책을 한 권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노아의 방주 나는 그것을 만졌다입니다. 아니 방주를 만진 분도 있는데 방주가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방 공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자료를 수집해다가 보여드리는데도 의심이 된다면 일반에게 공개한 게 가십시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데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겠네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90년 6월 학생 과학 잡지. 과학 잡지가 있었을 것이다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 이거 성경 잡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과학 잡지란 것을 밝혔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탐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랄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렛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렛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 우리 가족은 아라렛산과 옛날 소비엣 공화국 사이에 있는 터키 마을 아랄리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죠. 나는 아라렛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아호라 협곡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복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에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5천여 년 사건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약 5천년 동안 천연 냉동고 속에 보존했다가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왜 그 오래된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실까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역사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래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보다도 1500여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불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을 잠깐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노아의 때에는 뭘로 심판했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무슨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불심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뭐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돼. 둘째 날부터 불심판 있다고 겁주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 멸망의 13대 요인 가운데 첫 번째 핵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쏘시개가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보실까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대요. 광주 같은 도시는 연기처럼 사라진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19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입증해지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던져졌던 원자폭탄의 130만 배의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애들 딱 총이죠? 그런 핵폭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신문 자료에 의하면 최소 3만 7천여 기부터 최대 4만 5천 기까지 약 5만 개 내외의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까? 짤막한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무서운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다들 냉전이 끝나면 핵무기 위협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아마 러시아에서 전략 핵무기를 발사하면 30분도 채 안 돼서 미국에 도착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핵 보유량의 만분의 일만 폭발해도 지구는 파멸하고 만다. 핵먼지에 뒤덮인 지구는 태양빛을 차단당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빙하기에 접어드는데 핵폭발 인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 997페이지입니다. 997페이지 이사야서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불심판의 경고를 경만하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불심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겁주는 목소리로 듣는 그런 경만한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이게 인간 초기의 역사,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역사와 같은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 20세기, 실제로 우리가 체험했던 20세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입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내일 저녁도 나올 수 있도록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실제로 체험했던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시켜주셔서 내일 저녁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